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단순한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큰 영향력, 큰 은혜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저희들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패역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에서 생긴 일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 단락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혹시 날지 모르겠어요. 이 발랍 왕, 모압 왕이 발락이죠. 그 발락이 발람을 계속 충동질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꾸만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지난번에 네 번째 우리가 저주를 보게 됐죠. 저주하라는 그 내용을 봤는데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기는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이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로 인해서 발람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역사, 그분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범죄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참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적인 음행, 성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그 당시에 이런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음행한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시대 때도 보면 이방 그 제사 행위에서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어제 이틀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과거,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그러한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2절에 보면은, 그 모압 여자들이 여기서 먼저 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알이죠.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에 가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걸 믿기로 해서 또 그걸 다 같이 플러스 됩니다. 이스라엘 바알에게 가담하고 그도 은행한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은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이 먼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백성이 몰고 먹고 놀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음행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하는 이 제사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그런 방종과 그런 음행이 거기에 결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요, 3절에 보니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에게 가담했다. 이 바알부월에 가담했다는 말은, 이 가담이라는 말은 영어에 그냥 단순히 조인하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결합하다, 단단히 결합하다, 그리고 부속되다. 그러니까 결국 바알에게 부속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결합되는 거예요. 바알의 종노릇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경배했다, 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이냐면 부월이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부월의 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부요의 상징, 그런 의미가 이 바알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것은 그 이방 지역의 각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월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세 번째 발람의 세 번째 예언할 때도 이 발람이 어디로 가요? 26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르니. 이 부월산 꼭대기가 바로 이 부월 그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 부월이라는 거예요. 바알 부월. 부월의 바알. 부월 지역의 바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바알 숭배가. 그러니까 이 바알 부월의 이 부월이라는 부월의 바알에서 그 부월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에 가담하고 거기에서 부속되고 결합되어서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이 부월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복종하고 경배하고 이런 바알에게 결탁되는 거, 결합되어지는 거, 이런 일에 가담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영적으로는 또 어떤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성적으로 방종하고 성적으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결부됩니다. 이 이방 제의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이런 이방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이 악의 세력이라고 했던 그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서 유혹해서 결국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것이 발람 선지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왕이 실패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부 속에서 이제 이 겉으로는 그걸 저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내부 안에서의 이전 도덕적 부패, 전적인 타락의 모습,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의, 자기들의 제사, 우상숭배의 제의, 우상숭배의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게 하도록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이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여러분 계략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겉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땐 내부적으로 교란을 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청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큰 어떤 전투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덕적인 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쉽게 저버릴 때 그 일로 인해서 쓰러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방신한테 가서 제사하고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하는 거 이걸 가볍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내부적으로 공격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쓰러뜨리게 언약의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내부가 흔들리고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조직 쪽에서 사람들의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범죄케 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도덕적인 죄에서 방종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유혹해서 결국 그들을 하여금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도 그 모세가 언약 그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했죠? 뛰어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밑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와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모압 족속의 여자들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그 택해서 그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백성들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에게 귀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배신을 하니까 이건 배신행위죠.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언약을 체결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에게 정말 결합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게 4절이죠. 그 대표자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백성의 수령들이 가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령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떠한 잘못된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질 때 방관하지 말고 그거를 제재 조치를 하고 그것을 거기서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국 수령들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뿐만 아니라 수령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바알부르에게 우상숭배 바알에게 우상숭배했던 이런 우상 숭배했던 자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죄값은 사망,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은 징벌받는 거예요. 죄값이 그만큼 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자세는 믿는 자는 신중하게, 심각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일반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게 거룩한 재물입니다. 거룩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흠 있고 많은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목적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진 자가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예요. 그게 성도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화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 택함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바쳐진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그들은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십니다. 그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보여주고 그 가운데 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이 사람도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아주 뻐젓이 그리고 내놓으라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이 여인과 이제 성적인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과 관계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가 그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 막사 텐트죠. 막사의 텐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두 사람이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여러분 이 연병, 이 발부엘에 가담한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루에 죽은 자가 2만 3천이라는데 여기서 2만 4천입니다. 그 왜 탈을냐 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 죽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언급되는 2만 3천은 하루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2만 4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아까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각각 바알부월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재판관들이 죽인 자들, 바알부월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는 여기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하루에만 죽은 사람이 2만 4천이고 3천이고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전체가 2만 4천이라고 여기서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원망하지 하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죄, 음행죄,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러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 구약에서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보면 음행죄, 그 다음에 뭐 우상숭배죄, 그리고 시험,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셨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이러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들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여기서 나타날 때 결국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여기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세속적인 질투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심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질투심은 결과는 뭐냐면 파괴입니다. 인간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관계 파괴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심의 중심에는 그분의 그 거룩함이 있어요.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을, 지금 이 사람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여기서 저주 범한 거예요. 신의 산 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십계명을, 십계명에 대한 범죄, 십계명 1, 2계명을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을 다 범했죠. 신의 산 밑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또 십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 부엘에게 가담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우상숭배까지 하고, 그 이방 여자들과 음행까지 하는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 다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방종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 이 질투심이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 분노가 나냐? 왜 진노하시느냐?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런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것을 결국 그 우상숭배와 그런 일들을, 음행을 저질렀던 자를 죽였던 이 일은 바로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결국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가 확산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질투심입니다. 그런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러한 일을, 사람을 거기서 죽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나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하되 내가, 12절입니다.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질투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죠.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을 속죄하였다. 죄로부터 그들을 속죄하는 이 속죄, 속죄함으로 성경에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부터 구속하는 이 일들, 속죄를 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 그 비느하스가 이렇게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합니다. 이 속죄는 지금 어떤 다른 속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그의 질투로 되어진 거예요. 어떤 피를 흘리는 제사로 되어진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했던 이 속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 드려진 흠없는 십자가에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졌을 때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형벌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열심을 갑니다.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결국 응징합니다. 대합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멈춥니다.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 속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심을 비누하세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속죄 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것, 그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영원히 이렇게 멸망받게 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가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으셨죠. 그리고 엄연히 이 기독교라는 건 없었고 그냥 유대 종교만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속죄의 발판,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속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서 보면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질투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죄는요, 쉽게 생각하면 왜 여기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공동체가 아마 마비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갔을 거예요.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계모를 취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음행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통하니라는 말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 죄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계모를 취할 수도 있겠지, 죄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도덕적 방종, 도덕적 타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징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만하다. 어째요? 통하니.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으냐. 그리고 그 일 행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은 왜 쫓아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서 나중에 회개한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비느하스가 그렇게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공동체의 어떤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공동체가 타락해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어떤 잘못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죄는 죄다라는 걸 선언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는 타락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 교만해져서 무엇이 죄가 무엇이 음행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동체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런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아까 그런 죄 전 사람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우리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런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새 덩어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자기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으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죄 없이 그런 말이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죄를 타협하면 안 돼요. 비나스의 그 질투심, 열심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 그 범죄를 우리가 용인하고 허락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구속사역을 먹칠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진노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